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해군이 남부 해상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새로 개발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해군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인도양 북부 해상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 과정에서는 레이더 유도 대잠수함 델라비에 미사일로 가상의 목표물들을 파괴하는 시험 발사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훈련 기간 나시르로 명명된 최신의 쿠르드 미사일도 시연됐습니다. 이란 국방장관은 나시르 미사일이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이란 영해와 남부 해안선을 방어하는 군사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 지역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핵심 교량 한 곳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친정부군이 티그리스강을 가로지르는 제4대교 또는 최남단 다리로 불리는 곳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어제는 모술 서부 지역 마을 두 곳을 추가 탈환했으며 모술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티그리스강 다리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모술 서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과 연료, 의료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휴전회담은 유엔이 중재하는 제네바 평화협상에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지난달 아스타나 평화회담을 통해 가장 중요한 휴전 통제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지난 1월 열린 회담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의 반대편인 터키는 반군과 시리아 정부 간 불안한 휴전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탐사 재개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필리핀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알폰소 쿠시 필리핀 에너지 장관은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탐사를 재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시 장관은 그러나 모든 탐사 활동은 중국과의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종류와 규모, 에너지 수급 전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중국과 공동 탐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양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 긴장 상황 속에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중국 고위 관리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 위원이 오늘과 내일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에 중국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적어도 7명이 실종됐습니다. 칠레에서는 통상 건조한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면 수도 산티아고 인근 강이 범람해 홍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칠레 당국은 이번 홍수로 3,400여 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토사 붕괴와 수도 공급 중단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남부 오히킨스 지역에서는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소녀가 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산티아고 내 100만여 가구에 대한 식수 공급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도 공급업체는 폭우로 인해 보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마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되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인 이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가장 차가운 0도부터 가장 따뜻한 100도까지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67도를 기록해서 3년 전 조사보다 4도 정도 올랐고요. 이어서 가톨릭교가 66도로 2위, 개신교가 3위, 복음주의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3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8도나 올랐지만 여전히 50도를 넘기지 못하면서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에 대한 호감도 자체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 오르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더 관용적인 미국인들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의 묘비가 훼손되고 또 반이슬람주의가 확산되는 등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와 다르지만 틀리지는 않았다는 미국인들의 관용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긴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28일 화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북부지방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Once의 노래입니다.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You are my best friend 함께 감상해 보시죠.
Ooh, you make me live. Whatever this world can give to me, it's you. You're all I see. Ooh, you make me live now, honey. Ooh, you make me live. Oh, you're the best friend that I ever had. I've been with you such a long time. You're my sunshine, and I want you to know that my feelings are true. I really love you. You're my best friend. Ooh, you make me live. Shine, you've stood by me, girl. I'm happy at home. You're my best friend. Ooh, you make me live. Whenever this world is cruel to me, I got you to help me forgive. Ooh, you make me live now, honey. When things turn out bad, you know I'll never be lonely. You're my only one, and I love the things. I really love the things that you do. You're my best friend. Ooh, you make me live. I'm happy.
Salah있는 news. 손에 잡히는 news.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데요. 어떤 의의가 있는지 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서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신무기 162종을 시험했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16개국 경제협력체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7차 협상이 오늘부터 일본 고베에서 진행되는 내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미국을 방문하네요.
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내일까지 머물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양자 관계와 공톤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중국에서 가장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어느 정도나 고위급 인사인가요?
예, 중국 정부의 국무위원은 부총리급입니다.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왕이 외교부장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중국 정부 내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양 위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미 대사를 지내면서 워싱턴 DC 정치계 주변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고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특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중국 측이 그 이번 방문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 씨는 오늘 양 위원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중국 고위 관료의 첫 방문이고 역사적인 중미 수교를 이뤄냈던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을 방문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이 양 국무위원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회담할 전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 또 어떤 일정들을 진행할까요?
미국 언론은 양 국무위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양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 위원의 방미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논의됐던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양 위원의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양국 간의 무역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 문제도 양국 간 고위급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과 안보 또 북한 문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현안은 어떤 게 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꾸준하게 강조하면서 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해왔었는데요. 양 위원은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쪽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안보 현안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인공섬들을 건설해왔는데요. 주요 인공섬들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군사시설들을 또 중국이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 중국이 만드는 미사일 발사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줄곧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남중국해를 한 국가가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왔고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 문제도 양 위원의 방미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라고요?
네. 주요 외신들은 양제츠 위원의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중국 측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양 국무위원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위원이 미국 측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육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신무기 162종을 시리아에서 시험했다고요?
네, 러시아가 162가지의 새로운 무기들을 시리아 내전에서 시험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주 의회 하원격인 국가두마 연설에서 시리아 작전에서 162종의 최신 무기와 개량형 무기들을 시험했다고 밝히고 수호이 30SM 전투기, 수호이 34 폭격기, 밀-28N과 카모프 52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현장에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고 장관은 이어서 이 무기들이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시험 결과 나타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10개 정도에 그쳤다고 러시아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을 사실상 그 무기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자국군 대의 실전 훈련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미 육군의 유럽 주둔 사령관이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불필요한 화력 사용과 군사력 과시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러시아 당국도 이 같은 시험과 훈련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말 결산 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을 언급하면서 더 좋은 훈련 훈련장이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맞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 반군에 맞선 내전에 참가해 왔는데요. 시리아에서 최근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알레포 전투가 얼마 전 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해군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알레포 일대의 공습을 담당한 러시아군 전투기들이 바로 이 지중해에 머물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린 겁니다.
예. 자, 이런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역시 속출했다고요?
네.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반군 거점인 알레포 동부 지역 일대를 봉쇄하고 고립 작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식품과 구호물자 등이 공급되지 않아서 현지 주민 피해가 이어졌고요. 러시아군이 주도하는 이 고립 지역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병원 같은 비전투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 인명피해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시리아 알레포 일대 민간인 구호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에서 16개국 다자간 무역협정 실무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RCEP 출범을 위한 제17차 실무협상이 오늘 일본 고베에서 닷새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RCEP은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나라를 비롯한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회원국 인구만 약 35억 명에 달하고요. 이 참가하는 나라들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22조 4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30.6%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예, 그 RCEP 실무협상에 국제경제계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죠?
네,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가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공동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이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이 TPP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이 지역에서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경제협력체가 얼마나 힘을 얻을지 모르겠다고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 예산은 늘리는 한편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의 예산은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주지사들과 회의를 여는데요. 건강보험 개혁 문제를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영화계 최대 축제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이 수상작이 잘못 호명되는 혼선 끝에 영화 문라이트가 올해 작품상을 거머쥐었다는 소식, 또 손전화와 같은 휴대용 기기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조사 결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정책 방향이 드러나고 있네요.
네, 이 국방 예산은 늘리지만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EPA와 같은 다른 연방정보기관의 예산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오늘 각 기관에 보낼 예정인데요. 이런 지침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짜라고 지시한다는 겁니다. 예산관리국은 3월 중순경에 좀 더 자세한 예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방위비는 더 늘리고 또 다른 정부의 예산은 줄인다는 계획.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미 이 선거운동 기간에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보수 정치행동회의 CPEC 연설에서도 이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약속했었습니다.
예, 대신해서 국무부나 또 이 환경보호청 등 다른 기관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데 삭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 수백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예산은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회보장제도는 은퇴자들이나 이 장애인들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메디케어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말하죠.
예, 그 미국 예산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은 연방의회 쪽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의 예산 과정을 잠시 설명해드리면 각 기관이 예산을 짜서 제출하면 이 백악관이 이를 조정해서 의회에 보내고요. 또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이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는데요. 내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계획인데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주지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현재 워싱턴 DC에서 전미 주지사협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의 주지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는데 오늘 회의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위한 만찬을 주최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nd as most of you know, the Obamacare has had tremendous problems. I won't say in front of the Democrats. I'll just say it to the Republicans. It doesn't work.
네, 이 오바마 케어는 문제가 많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주 특별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주지사들과의 만남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다뤄질까요?
네, 일부 주지사는 VO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미국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전미 주지사협회 회장인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런 정책이 비도덕적이고 불법이라고 VOA 방송에 말했습니다.
네. 그 현재 미국의 주지사들 가운데는 공화당 소속이 더 많죠?
네, 맞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33개 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고요. 또 주의회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 공화당 주지사들 사이에서도 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 소속인 에이서 허친슨 엘래스카 주지사는 이민자와 난민은 미국을 이루는 큰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는 베트남과 멕시코 또 중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허친슨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화계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행사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는데요. 뒷이야기가 좀 무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듯한 그런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카데미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상 발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네, 이 실수가 있었다. 이 작품상 수상작은 문라이트다.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 잠시 들으셨는데요.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자 뭐 정말이다, 농담이 아니라고 이 설명을 하는 등 좀 혼란이 무대 위에서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미 무대에는 이 랄라랜드 제작자와 감독, 출연진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중이었는데요. 예, 갑자기 수상작이 바뀐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이 수상작을 적은 봉투가 잘못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앞서 여우주연상을 랄라랜드라는 작품의 엠마 스톤 씨가 받았는데 여우주연상 봉투가 이 작품상 발표할 때 다시 전해졌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수상작 발표를 맡은 워런 비티 영화배우죠. 유명한 영화배우인 워런 비티 씨가 봉투를 열고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이 함께 나온 페이 더나웨이 씨가 적혀있는 대로 랄라랜드를 수상작으로 발표했던 거죠.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작품상을 받게 된 문라이트, 어떤 영화입니까?
네, 문라이트는 달빛이란 뜻인데요. 이 흑인 동성애자의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또 이 영화에 출연한 마허셜라 알리 씨가 이날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랄라랜드는 작품상은 놓쳤지만 감독상과 촬영상, 미술상, 주제가상 등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또 주연 여배우 엠마 스톤 씨가 어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영화의 본고장인 헐리우드를 배경으로 해서 성공을 꿈꾸는 여배우 그리고 재즈 연주자의 사랑 얘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14개의 부문의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우주연상은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영화의 케이시 애플렉 씨가 받았습니다.
네, 자, 지난해 아카데미상은 이 백인들만의 잔치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이 주요 부문의 후보가 백인 1색이어서 아주 큰 비판에 시달렸었는데요. 그 뒤 이 아카데미 측이 회원들 가운데 이 수상작을 결정하는 이 회원들 가운데 여성과 유색 인종의 비율을 높이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 덕분인지 올해는 주요 부문 후보에 흑인이 많이 포함됐고 또 남녀 조연상을 모두 흑인 배우들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펜스에 출연한 비올라 데이비시스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라이트에 마하숄라 알리 씨가 남우 조연상을 받았었죠. 하지만 중남미계나 아시아계는 없어서 아직은 멀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매우 정치성이 강한 시상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앞서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배우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이 사회자 지미 키멀 씨가 시상식에 막을 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아카데미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꼬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수상자들이 또 수상 소감에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 가장 강하게 비판한 사람은 어제 시상식에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의 아시가르 파르하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세일즈맨이란 영화로 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해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불참하겠다고 일찌감치 통보한 바 있었죠. 이 파르하디 감독은 어제 대리 수상자를 통해서 보낸 수상 소감에서 비인간적인 법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민자들과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상식에 불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요즘 손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거리에서도 통화하거나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손전화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인들이 또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미국인들이 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손전화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라고 합니다. 이메일과 문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 등을 이 휴대용 전자기기로 늘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심리학협회가 미국인의 스트레스라 효과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휴대용 기기, 이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네, 스트레스 강도를 0에서 10까지로 나눴을 때 이 휴대용 전자기기로 이메일이나 문자,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이 5.3인 반면에 스마트폰, 이 휴대용 전자기기를 가끔 확인한다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는 4.4로 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쉬는 날에도 회사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는 6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예, 자 미국인들이 이렇게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이 휴대용 기기나 또 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지난 10년간 휴대용 기기와 이 소셜미디어가 미국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99%,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TV를 포함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사용 역시 과거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지난 2005년에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7%였던 데 반해서 2015년엔 65%까지 치솟았었고 특히 이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 층의 소셜미디어 사용률은 12%에서 90%로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미국인들의 일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 심리학협회의 린 버프카 부회장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학기술이 여러모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반면 지속적인 사용은 정신적 그리고 또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65%는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또 실제로 휴식 기간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제안을 내놨습니까?
네, 이 미국 심리학협회 소속 학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기를 갖는 일명 이 디지털 해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끊임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또 소셜미디어에 접속해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이 디지털 해독 기간을 갖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전자기기 사용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또 부모 스스로가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가 함께 불렀습니다.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Tell us all as time, true as it can be. Just a little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ever just the sam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가짜 뉴스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이 가짜 뉴스라는 분석이 많고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언론들과 연일 이 가짜 뉴스 논쟁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가짜 뉴스는 무엇이고 오늘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뉴스란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두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가짜 뉴스란 이 정의에 모순되는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201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신력을 얻기 위해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 기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와 페이스북.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들은 분명 일부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이 가짜 뉴스가 크게 퍼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한 언론사는 지난 대선 기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퍼져나갔는지 분석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초까지만 해도 가짜 뉴스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이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 주류 기성 언론 기사를 공유하거나 반응을 보인 건 7,300만 건이었는데 가짜 뉴스는 8,700만 건으로 집계된 겁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공유한 기사의 40% 이상이 가짜뉴스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처음에 페이스북 뉴스는 대부분 진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라거나 페이스북은 그저 전달 매개체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You know, fake news on Facebook influenced the election in any way, I think is a pretty crazy idea.
하지만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기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짜 뉴스에 끌리는가?
가짜 뉴스의 범람은 인터넷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가짜 뉴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손전화 앱과 웹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틀에 제목과 본문, 언론사명을 쓰고 저장 단추만 누르면 감쪽같이 인터넷 언론 기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가짜뉴스에 주목하는지 연구한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은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자극적이며 부정적인 내용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고 더 중요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가짜뉴스의 경우 대부분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끌린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제작한 경우입니다. Ending the Fed라는 한 사이트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가짜뉴스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고 당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지를 드러내지 못했던 숨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많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 광고나 홍보의 효과도 자연히 커지고 그러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의 영향 아래 있는 세계.
가짜 뉴스는 이번 미국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앞서 수년간 세계 곳곳의 선거 등 이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상에 의한 피해자라며 어린 소녀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하는 데 활용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의 출처가 필리핀이 아닌 브라질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 사진은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만 사람들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Pizzagate, a fake conspiracy theory that made the rounds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에 아동들을 숨겨놓고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뉴스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가짜 뉴스의 폐해가 커지면서 특히 미국은 뉴스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이른바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관인데요.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증해서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 주장인지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언론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업체들도 사용자들이 올리는 뉴스에 사실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신고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판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잡기,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game plan. A game plan입니다. 자, 그럼 비비앤이 릴리와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A Game Plan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So, what's the game plan? What are we doing tonight? We're not sure yet. What do you want to do?
네, 비비앤은 릴리에게 So, what's the game plan? So, what's the game plan?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돼? What are we doing tonight? What are we doing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뭐 할 건데?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릴리는 We're not sure yet. 아직 잘 모르겠어. What do you want to do? 넌 뭐 하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hat's the game plan? What are we doing tonight? We're not sure yet. What do you want to do?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game plan. Game, G-A-M-E, game, plan, P-L-A-N, plan, a game plan이죠. 네, a game plan은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볼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In sports, 운동 경기에서는요, a game plan is a set of instructions for the players to follow. A game plan은 선수들이 따라야 하는 감독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전술이나 전략을 말합니다. Outside of sports, 그렇지만 운동 경기 말고 일상 대화에서 a game plan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볼 때 쓸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보면요. A game plan could be a plan for going to dinner. A game plan은 저녁 식사 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요. Seeing a play,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or even watching a game, 또는 그냥 경기 관람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s the game plan? What's the game plan? 하면요. 언제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This expression is very common in American English. 이 표현은 미국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what's the game plan? What are we doing tonight? We're not sure yet. What do you want to do?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game plan, 계획. What's the game plan? 계획이 뭐예요? A game plan이었습니다. A game plan is a plan for achieving something, or it's a careful planned strategy. 네,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Look What You've Don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use all that's left is gone away and there's nothing there for you to prov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나치의 수상이 되고 한 달이 지난 1933년 2월 27일 오늘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의 범인으로 24살의 네덜란드 공산주의자 반데르 루베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이 단독으로 불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치스 당원들이 공산당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일부러 불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어 나치스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는 반대파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 만연한 가운데 나치당은 6.1이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히틀러는 독재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날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물론 독일의 민주주의도 화염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902년 2월 27일 오늘 미국이 낳은 대문호 존 스타인백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스타인백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농장일을 거들었고 17살 때는 독학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등록금이 없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문필 생활에 열중하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33살 때인 1935년 토르티아 대지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2년 뒤 소설 생쥐와 인간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어 1939년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분노의 포도를 발표하고 이 작품으로 필리처상을 수상합니다.
The depression caught us without the ability to take care of it. It took a long time for us to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중에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조드 예가의 역경을 통해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스타인백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게 됩니다. 1952년 또 하나의 명작인 에덴의 동쪽으로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은 스타인백은 10년 뒤 그의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스타인백은 미국 문학의 거대한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